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쉽게 그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피조물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의하면 쉽게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은 하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도 보면 자연도 탄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 만드신 우리 사람도 보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성령도 하나님도 탄식하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없고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을 여기 보면 싸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나는 사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라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유, 놀랍네요. 하나도 없다니. 다 나름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아프리카의 어려운 나라에 비교해 보면 참 행복한 것 같죠. 근데 문제는 다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는데 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았고 또한 우리 지금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이 힘겹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주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고 모두가 다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싸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싸움입니다. 싸움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별로 안 좋죠? 싸울 때 항상 승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탄식 가운데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보면 또 여러분 삶을 봐도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소욕이 우리를 다시 잡아 끌어내려서 이 땅의 진흙탕 가운데 곤두박질 치게 만들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래요. 웃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주님 안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보면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신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제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이 참 기쁘실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프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여러분도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말도 잘 듣고 100점 맞아오고 그럴 때는 어때요? 내가 너 낳기를 참 잘했다. 속을 지긋지긋하게 썰 때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것이 잘못이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로 인해서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아마 기쁘셨다가 슬프셨다가 부모들이 자식을 다 키워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 그때는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죽을 때까지는 그 짐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다시 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탄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그 이것들이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디모데 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할 때 이것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을 피하고 대신 뭘 부하기를 힘쓰는 것처럼 무엇을 힘써라 그렇게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것들을 추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은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는데 나 혼자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외로운 일입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 홀로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도덕적으로 타락된 세상에서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볼 때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보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더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고 문제도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는 내가 어리석음같이 보이고 힘들고 그러지만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힘써 싸우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싸움은 이게 싸움이에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을 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결혼식에서 어떤 그 형제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좋은 형제들 있으면 우리 교회에 결혼할 자매들 많으니까 좀 소개해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다녀요 안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닌다고요. 그런데 오는 대답이 뭐냐면 지금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젊은 청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쟁탈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타지하려고 쟁탈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주님이 주시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그런 싸움을 싸우지는 안 돼. 그런데 보면은 왜 이 신앙생활을 하기 힘드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적당히 타협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믿음을 보고 신랑을 택하고 믿음을 보고 자매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택해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 얘기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런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그런 싸움, 싸우기가 싸움이라 그래요. 싸움. 전쟁이라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싸움도 같이 싸운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나 홀로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저도 어제 결혼식에 참석해서 가만히 뒤에 생각해 보니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서 30살, 뭐 40살 그렇게 묵을 때까지 기다리는 남자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냥 일찍 데려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싸운 게 뭔가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가 왜 40살까지 기다렸던가? 지금 진학에는 하나 어디서 택해서 결혼을 했을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안 들지 않잖아요. 믿음 안에 좋은 형제나 좋은 자매를 만나겠다고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지지리도 나보다 교회 생활도 못하고 신앙생활이라고 가끔 주일날 어쩌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온 애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한 걸 보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여기는 다 신령한 분만 계셔가지고 속이 안 상할 거예요. 적당히 타협을 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뇌물도 안 주고 정직하게 사업하는 나는 내 사업이 점점 기울어갈 때 내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냐고요. 회의감이 들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진리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싸움입니다. 여기 보면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을 쫓으라 그랬는데 믿음을 따라 살기가 그렇게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싸움이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유명한 신학교들에서도 지금 보면 완전히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인 예수를 연구하고 있대요. 지금 신학교들에서, 유명한 신학교들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결론이 나냐면, 사실은 예수란 사람은 단순한 유대인인데 자기 자신을 구약에 예언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응? 메시아 노릇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걸 사형당한 사람이나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착각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못 박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못 따랐던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복음서라는 것은 책이.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 유명한 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진리를 지키고 살아? 여러분 믿음도 흔들릴 것 틀림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운 때에 믿음으로도 봐도 그렇고, 진리를 봐도 그렇고, 경건을 봐도 그렇고, 의를 봐도 그렇고,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어려운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어려울 때에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고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또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는 술 취함과 이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어떤 사람 그러죠. 그리스도인도 적당히 한 잔씩 하면 좋아. 융통성이, 저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융통성이 참 없어. 회사에서도 그냥 회식한다고 하는데, 콜라만 홀짝홀짝 마시고 앉았고, 그럴 때는 한 잔씩 하는 게 융통성이 있는데, 전도를 위해서 한 잔씩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점점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그 신앙이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임금들보다 더 잘 살아. 임금들은 자가용을 타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마차는 탔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지금 이 들고 가는 가마는 타봤을지 몰라도 현대에서 나오는 자가용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그 사람들. 물론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다른 나라들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나라, 이 한국이 굉장히 잘 살게 되는데 굶주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그 소가 오줌 싸고 뭐 똥 싸고 하는 그런 그 흙탕물을 막 퍼서 마시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데, 항상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는 빈곤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생활의 염려로 우리 자식들은 못 먹고 살까, 우리 노인 나이 들어서 못 먹고 살까, 항상 오늘 요즘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에 너무 많이 매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는지 그냥 뱃속에서 있는 애부터 공부시키기 시작을 해요.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 책 읽어줘 안 읽어줘?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는데 안 들을 수 있어 지가 뱃속에서. 그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벽에다가 그냥 그림 붙이고 영어로 써붙여놓고 애플이라 그러고 뭐 페어라 그러고 써붙여놓고 우리 애기 영어 잘한다. 그러니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준비를 시켜준다고 생활 때문에. 이것도 경쟁이에요. 보면은 다 우리 애보다 못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제 문제는 우리 애들보다도 잘하는 애들이 있어. 우리 애들도 처음에는 공부를 잘해서 뭔가 좀 될 줄 알았더니,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뭘 안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다른 애들은 다 어떤 애들은 그냥 판검사도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좋은 공무원이 되기도 하는데 왜 우리 애는 지지리도 그걸 못해가지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우리 그 바람을 믿음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우리의 눈이 땅을 향하게 하고 진흙탕 가운데서 투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죠.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다. 목자는 우리가 갈 곳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우리의 위험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것이 우리 목자인데 이 목자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그걸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일 때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의를 쫓고 경건을 쫓고 믿음을 쫓고 사랑을 쫓고 인내를 쫓고 온유함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분명히 나타나실 그리스도 앞에 명령하노니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켜라. 이건 명령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의로운 싸움이에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는 나보다 더 잘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어떤 형제자매를 보면은 그 형제와 자매가 너무너무 좋은데 너무너무 주님 사랑하고 좋은데 그 집 안에 태어난 아이가 불구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그동안 신실하게 섬겼는데 어떤 성도를 보면은요, 또 그 자녀가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도 있어요. 계속 고칠 수 없는 것,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것.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신앙을 지켜서 사는 걸 보면 참 대단하게 보입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라는 자세, 쉬운 일인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환경을 겪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지지리도 공부도 못하고 못난 애가 신랑 한번 잘 만나가지고 동창회 할 때 보면은 BMW 끌고 오고 자기는 나는 마티즈 타고 갔는데 BMW 끌고 오고 그러면 갔다 와서 그날 남편은 죽는 날이잖아요. 이제. 쉽게 말해서 그럴지라도 내가 동창회 갔는데 내 못난 친구들이 그랬을지라도 그 집에 와서 자기의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주어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신앙인들과 아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훨씬 내가 못하다고 생각한 내 환경, 다른 애들 보면 부모들 순종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보면 신앙도 안 좋다든지, 다른 애들 보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정말 학교에서도 늘 칭찬 듣고 사회에서 사람들 다 칭찬 듣는데 우리 애들은 늘 시험지가 50점을 넘은 적이 없다든지. 그럴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싸워야 하는 것은 싸움이고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 그래요. 이게 싸움이지.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 계속 생활하면서 자기 맡은 역할을 다 하고 형제자매를 대하여 그런 표정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신앙인이라 그 말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거라 그 말이에요. 또 그것까지는 견딜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간증한답시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이번에 사복고시 합격했다 그러고 이번에 우리가 누구하고 결혼했는데 뭐 돈이 몇천억을 벌었다 그러고 그럴 때 위로가 되죠? 돼요? 위로되는 사람 손 들어봤어요. 나는 그런 간증 안 했으면 좋겠어. 위로가 하나 되는 사람이 없어. 제가 말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 있으니까 잘못된 건 아니라 문제는 그러지 못한 내 환경을 비교했을 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성도님들이 다 환경이 갇힐 수는 없어요.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걸 누릴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누릴 수 못하는 환경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 것도 주시고 어떤 더 못한 것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차별해요. 아들에게는 큰 빌딩을 주고 딸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사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환경들은 주실 수 있어요. 어떤 집의 자녀는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의 자녀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집의 자녀는 결혼을 일찍 할 수도 있고, 어떤 집의 자녀는 결혼을 못하고 속썩일 수도 있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는 아니란. 여러분이 보시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부러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여기서는 하나도 부러운 사람도 없고 하나도 속상한 사람도 없고 집에 가서는 속상할지 몰라도 여기서는 속상한 사람도 없고 왜 부럽냐면 나보다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부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성공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성공이 아닐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지은 사람이 있잖아요. 둘 다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인다 그 말이에요. 조리식으로 집 짓는 게 훨씬 빠르고 쉬워요. 벽돌 집을 짓는 것보다. 근데 심판 때에 과연 어느 것이 승리로 올 것이냐 하는 거예요. 승리로. 저희 집에 제가 이제 그 저희 집에 은행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는 은행을 너무너무 많이 맺어가지고 은행 많이 맺으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또 왜냐면 그 요새도 많이 따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또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작년부터 저 나무를 이제 좀 잘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를 찌든지 아니면 나무를 다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 나무 위에다가 까치 두 마리가 결혼해가지고 와서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이제 막 결혼한 부부 같아요. 분가한 건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나무 주인은 나무를 자르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언제 자르냐 생각하고 있는데 까치는 두 마리가 와서 거기다 집을 짓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고 제일 속 터진 게 뭐냐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까치가 두 마리가 서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두 마리가 그 암놈 거 순놈이니까 한 부부니까 짱이니까 지금 우리 은행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행복하게 둘은 지금 꿈속에 살아. 여기다 새로 이게 한 50평 아파트 같아 보니까 크게 지는데 짓고 지금 꿈이 얼마나 크냐면 여보 우리 집을 예쁘게 짓고 또 그냥 그 암 까마귀 까치 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집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나무를 물어다가 여기도 지고 저기도 지붕도 하고 잘하는데 그럼 어떤 꿈이냐? 이제 우리가 이거 집을 다 치면은 여기다 알을 낳아서 몇 개를 낳을까요, 뭐? 그러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알을 낳아가지고 그럼 무슨 꿈이 알을 또 새끼를 까서 자녀들을 또 시집 보내고 뭐 하고 꿈이 크겠죠? 나무 주인은 뭘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제 날씨만 풀리면 저것을 잘라야 되겠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의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탈 것이고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서 남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로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자기의 가치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불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아마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은 까치들이 많잖아요. 까치들이 많아. 그런데 저희 집 은행나무에 집 짓는 까치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까치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쩌다 그렇게 에? 그렇게 좋은 사람 집에다가 그 집을 지었냐. 어쩌다 그렇게 좋은 나무를 찾았느냐, 좋은 나무를 찾았느냐 지금 말할 것 같아도 다른 까치들 사회에 부러움이 대상이 될지 몰라도 나무 주인은 생각할 때 이제 날씨만 풀리면 저 나무를 달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싸울 만한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잠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볼 때 손해인 것 같고 나보다 다른 사람도 성공한 것 같고 믿음을 쫓아간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의롭게 살려간 내가 더 손해인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싸움이고 남는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건 쉽지 않아요. 힘들게 힘들게 내 믿음의 눈을 하늘 향하여 고정시키고 보면 곧바로 옆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내 눈을 다시 땅으로 향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위를 보고 산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단은 나로 하여금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사업과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자녀들과 비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는 뒤처지다고 말하고 너는 뭐하고 있냐고 말하고 그런데 믿음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의지한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쩜 여러분 삶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했다고 하는 딱지를 붙이면서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시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자꾸 세상에 돌아다니고 주의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되고 위를 바라보고 산 삶에 대해서 그 가치를 상실할 때가 있지만 지금 저들의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한 것처럼 의와 믿음과 정절과 절제와 경건을 인내를 쫓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어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있음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